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요 나토 동맹국인 터키를 방문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터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로부터 ISIL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를 위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터키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YD와 이들의 민병대인 YPG를 지원하는 문제로 터키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리아 내 쿠르드 단체를 계속 지원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지상전에서 미국의 지원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봉쇄 상태에 있던 시리아 마을 네 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디니와 마다야 마을 두 곳과 반군이 장악 중인 서북부 시아파 마을 푸아와 카프라야 주민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라미 압델 라흐만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반군을 지지하는 카타르와 시리아의 동맹인 이란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서북부 이들리브 주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은 이미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오는 5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직접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찰스 조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이 최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 체계에 관한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세 대변인은 5월 회담 개최에 전제 조건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간 개별 회담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전 세계의 도전 과제라며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바꿔도 중국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환경보호청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고 청결한 석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정보위원회의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누네스 위원장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네스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조사를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조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찬성 69표 대 반대 59표로 의결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마무리하기 전인 앞으로 2년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3년 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반대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빌 코체바라는 남성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채 1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신경이 마비된 채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 대학 연구팀이 이 코체바의 뇌에 신경신호를 포착하는 작은 장치 두 개를 심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코체바의 뇌에서 운동 명령을 내리면 이 장치를 통해 외부 컴퓨터가 신호가 옮겨지게 되고요. 이 신호가 코체바의 팔에 설치된 로봇 팔로 전달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만성 중증 마비 환자가 직접 자신의 뇌를 활용해서 팔과 손을 움직여 기능을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회장이기도 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두뇌에 장치를 심어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사업 구상을 발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통해서 조만간 연구실 밖에서도 중증 마비 환자가 자유스럽게 운동을 하고 또 몰랐던 외국어도 술술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3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4도, 신의주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도에서 17도, 함흥 3도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4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Spring in Manhattan, 맨해튼의 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fter dark, after a lazy afternoon, in Central Park, Washington Square, maybe where you'll feel her first warm touch. Down in the village, you'll find she may be much too. Never stays long. Still, if you fall in love, she'll bless you with a song. And if you listen, s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처음 참석합니다. 오는 금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납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환경 규제를 대폭 철폐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에서 파리 기후협약이 위험해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 마약 사용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금요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당초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틸러슨 장관은 불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이 미국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나토 측이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위해서 회의 일정을 일주일 당겼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어제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의 참석을 위해서 회의 일정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의제였습니까?
예,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에 관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하게 내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미국 국무부 측은 나토 안에서 불균형한 비율로 방위력과 지출을 미국이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 나토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유럽 지역의 방위 협력체인데 미국만 좀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나토는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럽 지역의 공동 방위 기구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줄곧 이 나토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후로 미국에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는데요. 그 근거로 미국이 나토 분담금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3%대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전체의 방위비 증액 수요를 제대로 맞추려면 유럽 내 다른 회원국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예, 실제로 나토에서 현재 미국만 비용 부담을 좀 많이 지고 있나요?
예,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2014년 웨일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3%대를 내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28개 회원국 가운데에서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만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나토 집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나토는 오는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이 GDP 2% 지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안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 시안에 앞서서 더 신속하게 더 많이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 기준을 채우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5월에는 이 나토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죠.
그렇습니다. 오는 5월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역시 분담금 문제를 제기할 전망인데요. 나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테러 척결을 위한 회원국 간의 연대와 함께 방위비 증액 그리고 이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분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상회의 앞서서 다음 달 1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국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풀어주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아메리카나우 시간에 전해드릴 텐데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책을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 국내의 관련 업체들과 환경단체들은 물론이고 이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국제협정인 파리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비판 성명 내용을 좀 들어보죠.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유감스럽다고 밝혔고요.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도 미국은 이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6%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철폐로 이 목표가 무효화됐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이렇게 탄소 배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담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위험에 처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우려한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지난주 정부 측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잔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파리 협약에서 규정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지키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협약 탈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에서 마약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서 2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불법 약물 단속 기관인 국가금독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중국 마약 실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마약 사용자는 250만 5천여 명에 달해서 전년보다 6.8%나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2만 2천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이 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관련 범죄도 많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안 마약국에 따르면 지난해 1kg 이상 마약류를 적발한 사건이 총 5,458건에 달했고요. 이와 관련해 단속된 범죄 조직도 5,459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서 마약사범 2만 1천여 명이 체포돼서 수사에 넘겨졌는데요. 이 중국 공안 측은 관영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 약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올려서 마약 제작의 본거지와 관련 범죄 집단을 단속하고 마약 중독자 관리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이렇게 마약 사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물품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마약사범 2만 1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1만 8천여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 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서 128개에 달하는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시켰고요. 또 인터넷을 검색하기만 하면 나오는 이 마약 관련 정보 12,000건을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 자, 이 세계적으로 마약 상용자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2억 5천만여 명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마약 범죄 사무국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 하원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인터넷 사생활 보호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원전 설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환경보호청 EPA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환경정책이었던 탄소 배출 규제를 비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Perhaps no single regulation threatens our miners, energy workers, and companies more than this.
네, 오바마 행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정책만큼 미국 광부들이나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 또 기업들을 위협한 정책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업계에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스콜프레이트 EPA 총장이 이번 주에 이 새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프레이트 총장은 지난 일요일 이 ABC 방송의 This Week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소식을 미리 알렸는데요.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성장적이면서도 또 친환경적인 접근을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리트 정장은 또 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에 체결한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나쁜 거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제정한 청정 에너지 계획을 EPA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계획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청정 공기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고요. 대신에 미국의 모든 정부 기관은 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에너지 생산을 지연시키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지의 탄광 임대 중단 조치, 또 셰일가스 시추법인 수압 파쇄 제한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의 이 광범위한 에너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청정 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호 대책 마련에 좀 힘썼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청정 에너지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줄이고 또 현재 미국 전력의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이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28개 주와 이 탄광 업계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이 주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초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 규제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이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행정명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바보 같은 계획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중국이 만들어낸 이 사기로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 행정부에서 환경 문제로 제동을 걸었던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재개를 허용했고요. 또 이달 중순에 이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환경청 EPA의 예산을 약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반대해왔던 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의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 측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조처라고 비난하면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이야말로 일자리와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에 있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또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문제가 아닌 초당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연방의회에서도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5표 대 반대 205표로 통과됐는데요.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렸습니다. 이 공화당은 찬성표를,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 상원 역시 지난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50대 48로 승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조만간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이제 법으로 발효가 되는 건데요.
네.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10월에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승인한 규정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당시 위원 다수가 민주당이었던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판매하기 전에 먼저 고객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아직 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소비자들에게 이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차터 등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이 큰 승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고객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어디에 파는 겁니까?
네, 이 광고 업체라든가 다양한 사업체에 팔게 되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방문하는 사이트를 토대로 해서 이 광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고객의 건강이라든가 재정 상황이라든가 또 개인의 취향 등 이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고객의 개인의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해 FCC가 고객의 허락을 맞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공화당은 왜 이런 규정을 철폐하려고 한 거죠?
네, 이 컴캐스트와 버라이즌 등은 FCC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른 온라인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판매할 때 이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온라인 업체들 역시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라든가 이 온라인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팔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런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지트파이 신임 FCC 위원장도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FCC 규정 철폐를 환영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게 유리한 규정이었다는 건데요. 이 파이 신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말해왔지 않았습니까?
예.
또 법안 이 토론 과정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FCC가 권한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규정은 FCC가 아니라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그 FCC 규정을 계속 유지하길 바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사생활 보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 구글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업체하고 이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공급 업체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글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검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인터넷 공급 업체의 경우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뭐 가격이라든가 또 속도 등을 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공급 업체 선택권이 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시민단체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시민권리단체 미래를 위한 투쟁 대표는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 후원금을 낸 기업들 편에 섰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해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선거일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운동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게 싫은 이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인터넷 제공업체에게 자신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가상사설망, 이 VPN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권하는데요. 이런 사설망을 이용하면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돈이 들고요. 또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원전 설비 업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오늘 이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재정적 또 건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이 원자력 발전소 여러 기의 건설이 지연되고 또 그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경영상의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네, 이 지난 2월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모 회사인 일본의 도시바사가 이 손실을 메우려면 60억 달러가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도시바의 지난해 이 손실 규모가 원래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뭐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바사의 주가는 지난해 말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에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도시바는 이번 웨스팅하우스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기 위해 이 소유주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미국과 중국, 영국 등에서 8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번 파산 신청은 미국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뭐 아시아라든가 중동 지역의 웨스팅하우스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웨스팅하우스 한때 미국 원자력 발전의 상징처럼 알려졌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단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비용 초과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발전소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또 도시바가 또 이 웨스팅하우스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 2006년에 54억 달러의 이 웨스팅하우스를 매입했는데요. 당초 이 예상 가격의 이 몇십 배에 달하는 그런 돈을 주고 웨스팅하우스를 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 전기 수요가 줄어든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지난 11일 2011년이죠. 이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쓰나비로 인해서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뒤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디 콜린스의 노래입니다. So Early in the Spring, 너무 이른 봄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 early, early in the spring, I shipped on board to serve my I left my dearest dear behind. She oft-times swore her heart was mine. My love, she takes me by the hand. If ever I marry, you'll be the man. A thousand vows so long and sweet say we'll be married. And all the time I sail the seas, could not find one moment's ease in thinking of my dearest dear, but never a word from her. Sailed into Glasgow town. I strode the streets both up and down, inquiring for my dearest dear, and never a word from her could I hear. I went straightway to her father's hall and loudly. My daughter's married, she's a rich man's wife. She's wed to another, much better for life. If the girl is married that I adore, I'm sure I'll stay on land no more. I'll sail the sea. Thank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른바 가짜뉴스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이 가짜뉴스라는 분석이 많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언론들과 연일 이 가짜뉴스 논쟁을 벌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 오늘은 이 가짜뉴스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뉴스란 사실과 진실의 기반을 두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뉴스란 이 정의에 모순되는 두 단어의 조합인데요. 2010년대 들어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신력을 얻기 위해 언론사를 사칭하거나 언론기사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와 페이스북.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들은 분명 일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이 가짜 뉴스가 크게 퍼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한 언론사는 지난 대선 기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퍼져나갔는지 분석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초까지만 해도 가짜 뉴스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이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 주류 기성 언론 기사를 공유하거나 반응을 보인 건 7,300만 건이었는데 가짜 뉴스는 8,700만 건으로 집계된 겁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유한 기사의 40% 이상이 가짜뉴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처음에 페이스북 뉴스는 대부분 진짜뉴스이고 가짜뉴스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거나 페이스북은 그저 전달 매개체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 know, fake news on Facebook influenced the election in any way, I think is a pretty crazy idea.
하지만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짜뉴스에 끌리는가?
가짜뉴스의 범람은 인터넷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가짜뉴스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손전화 앱과 웹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틀에 제목과 본문, 언론사명을 쓰고 저장 단추만 누르면 감쪽같이 인터넷 언론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가짜뉴스에 주목하는지 연구한 미국 듀크 대학 연구팀은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자극적이며 부정적인 내용에는 뇌가 크게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가짜뉴스의 경우 대부분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끌린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짜뉴스를 제작한 경우입니다. Ending the Fed라는 한 사이트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가짜뉴스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지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많았는데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 광고나 홍보의 효과도 자연히 커지고,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의 영향 아래 있는 세계.
가짜뉴스는 이번 미국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앞서 수년간 세계 곳곳의 선거 등 이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상에 의한 피해자라며 어린 소녀의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하는 데 활용했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의 출처가 필리핀이 아닌 브라질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만 사람들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Pizzagate, a fake conspiracy theory that made the round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한 피자 가게에 아동들을 숨겨놓고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가짜 뉴스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지,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가짜 뉴스의 폐해가 커지면서 특히 미국은 뉴스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이른바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관인데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증해서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 주장인지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언론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업체들도 사용자들이 올리는 뉴스에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를 신고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판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잡기, 오늘은 가짜 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Listen carefully.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야, 나 드디어 스마트폰 산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that you get with the program. 그래,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니? 시대 변화에 맞춰 살아야지.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Yes, you're right. 라고 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인터넷도 검색하고 이메일도 확인할 수 있어. 그 외에도 할 게 아주 많아.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Get with the program.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expression is get, G-E-T, get with, W-I-T-H, with the program, P-R-O-G-R-A-M,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Today's expression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은 뜻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다 라는 의미와 현재 필요한 걸 위해 더욱더 힘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해하다 라는 뜻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시대에 뒤처져 있는 마이크에게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했죠. 이렇게 마이크처럼 흐름에 뒤떨어져서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with the program입니다. 자, 여기서 예문을 들어볼까요?
I've told you so many times to put cans in the recycling bin. Come on, get with the program 라고 하면
빈 깡통은 재활용 용기에 넣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젠 알아들어야지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finally getting a smartphone tomorrow.
Finally, everyone has a smartphone now. So it's time for you to get with the program.
Yes, you're right.
Plus, you can do so much with it. You'll be able to browse the internet, check emails, and much more.
I'm looking forward to it.
Let's review. Get with the program means to accept new ideas, give attention or more effort to what is happening now, or to understand something or someone.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Get with the program.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이먼테인이 부른 졸린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ocaine flame in my bloodstream. Sold my coat when I hit Spokane. Bought myself a hard pack of cigarettes in the early morning rain. Lately my hands, they don't feel like mine. My eyes been stung with dust and blind. Held you in my arms one time. Lost you just the same. Jolene, I ain't about to go straight. It's too late. I found myself face down in the ditch. Ooze in my hair, blood on my lips. A picture of you holding a picture of me in the pocket of my blue jeans. Still don't know what love means. Still don't know what love means. Jolene. since I've seen your face or felt a part of this human race. I've been living out of this here suitcase for way too long. Man needs something he can hold on to. 9-pound hammer or a woman like you. Either one of them things will. It's too late. I found myself face down in the ditch, ooze in my hair, blood on my lips. A picture of you holding a picture of me in the pocket of my blue jeans. Still don't know what love. Still don't know what love means. Jolen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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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Jolene. La la l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0년 3월 29일 오늘 미국의 제10대 대통령인 존 타일러가 미국 버지니아주 그린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타일러는 1816년부터 5년 동안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이후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됩니다. 이후 1840년 당시 휘그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으로 존 타일러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41년 타일러는 미국의 제10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로써 타일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해 중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부통령 시절부터 휘그당의 안건들을 사사건건 거부해 휘그당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후 존 퀸시 아담스를 주축으로 한 하원의원들은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83대 27로 부결되고 타일러는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칩니다. 이후 1862년 타일러는 7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12년 3월 29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인 로버트 스코트가 2개월 전 남극에 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0년 6월 스코트는 5명의 일행과 함께 남극 정복에 나섰습니다. 스코트 일행은 이어 2년여에 걸친 탐험 끝에 마침내 1912년 1월 남극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노르웨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스코트 일행과 비슷한 시기에 남극 정복을 위해 떠났던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이미 최초의 남극 정복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첫 남극 정복의 영광을 빼앗긴 스코트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일행 두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코트와 남은 일행들 또한 결국 1912년 오늘 기지를 18km 앞에 남겨둔 지점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비록 첫 남극 정복에는 실패했지만 스코트의 도전 정신과 노력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